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마태복음 24장, 이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어요. 지난 시간 28절 말씀까지 마쳤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독수리들이 죽은 시체 얼마나 정말 그렇게 잘 알고 모일 수가 없지요. 그렇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분명하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회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24장 29절 말씀부터 나누죠.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환란에 난 바로 후에 즉시라는 게 있어요. 즉시.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말씀, 이걸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의 생각에는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벌어질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정말 천체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변하게 될지 가히 이거 생각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어서 30절에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는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랬는데 그 징조가 무엇일까요?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 곧 하나님의 쉐키나의 임재라는 말이거든요. 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어떤 나라나 또는 백성도 그것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쉐키나, 즉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을 덮었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쉐키나의 영광은 그 나라를 떠나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은 자신의 신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신성의 특권, 곧 그분의 영광을 잠시 포기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재림 시에는 쉐키나의 영광이 온 땅 위를 덮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31절을 보시죠.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31절에서 언급한 택하신 자들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팔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천상의 목소리와 같을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기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을 것입니다. 32절로 33절을 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또 잎사귀를 무성히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이건 뭐 일반적으로 다 아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자연을 분별할 수 있지 않아요? 자연의 이치가 있으니까. 이처럼 우리도 이 모든 일을 보고 주님의 심판과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34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세대는 헬라어로 민족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를 가리킬 수도 있는 것이죠. 혹은 그것이 이 예언이 성취되는 시기에서 알고 있는 어떤 세대를 가리킨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사도 요한 같은 제자는 생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35절 가보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옛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을 보시면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변개치 아니할 것입니다. 그것은 변치 않고 영원토록 굳건히 설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말입니다.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비록 그들이 이 시기가 가까웠다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날과 그때는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못 알아요.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몰라요.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그 안다고 하는 그 사람이 가짜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거짓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러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노아의 예를 드십니다. 37절인데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노아 때와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하시게 되는데 38절 39절을 보시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도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 이렇게 똑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때는 엄청난 부도덕이 관영을 했거든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공상이 계속 악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분의 임함도 노아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들이 나름대로 살고 있다고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죠? 곧 우리가 먹거나 마시거나 또는 우리가 행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만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아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은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놓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라. 그러나 노아 시대에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하지 않았던 거죠. 사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난생 처음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웃집에 가는 것이었지만은 그에게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그는 이웃집을 향해 걸어갔지요. 그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탁에 앉았을 때 그 소년은 자동적으로 감사기도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곧장 그 소년은 자기 혼자만 머리를 숙이고 있지 나머지 사람들은 음식을 앞뒤로 건네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때 그 소년은 눈을 뜨고 서슴지 않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식사 기도도 안 하십니까? 라고요. 잠시 동안 난처한 침묵이 흐르자 그 집 주인 아주머니가 말을 이렇게 꺼냈어요. 그래, 우리는 하지 않는단다 라고 말이죠. 그 어린 친구는 잠시 동안 생각하면서 말을 하기를, 저의 집에 있는 개들과 같군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것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 주는 대로 곧장 먹어대지요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지금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꼭꼭 세 번씩 하나님께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 미래의 날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가까이 두고 있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마치 그것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만 일과 같이 그들은 느낄 뿐인 것이죠. 또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랬다는 건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은 결혼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지적하시려는 바는 그들이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고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바로 그날까지 저들은 장가가고 싶었다. 그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고 홍수가 임박했다는 경고도 멸시했습니다. 홍수가 나서 저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기억하세요. 찬송 함께 하시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4장 40절 41절로 넘어가 볼까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40절 41절은 휴거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려는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누가 옮겨졌습니까? 그들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홍수 가운데서 멸망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에서 옮기운다는 휴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구별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2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위로의 소망을 가지고 있죠. 저 미래의 날에 있을 일에 대한 기대로 우리는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치게 세분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있다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대략 8가지 의미를 우리 가운데 주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말로도 몇 가지 좀 뜻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깨어 기다린다는 것 그 의미가 다른 것과 다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는데 노루 사냥을 가는 어떤 남자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매년 그 사람은 동일한 장소를 향해서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들어가서 캠프를 치고 아침 일찍 깎아지는 듯한 산에 산등성이를 타고 넘어가서 어떤 고모 곁에 앉아 노루가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잠시 후에 그는 숲을 속에서 나는 한 소리를 듣고 그것이 혹시 노루가 아닐까 생각을 하죠. 그는 총을 겨냥해서 기다립니다. 그는 노루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2주 후에 여러분은 사람의 왕래가 잦은 마을 어귀로 내려가는 이 사람을 만나서 그가 이리저리 거리를 둘러보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그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를 향해 걸어가면서 누구를 기다리고 계시죠? 라고 묻자 제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데 45분이나 늦었습니다. 라고 그는 대답을 합니다. 그는 다시 그곳에 사랑하는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에 그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에 언덕에서 그는 그가 가진 총으로 사냥해서 노루를 손에 쥐게 되었는데 그는 다시 사랑하는 아내도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녀를 총으로 쏘겠습니까? 여러분 뭔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는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노루를 기다리는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한 두어 달 지나서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어떤 병실을 지나다가 한 어린아이 침대 곁에 앉아있는 이 사람과 그의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이는 열병에 걸려 있었고 의사는 한밤중쯤이 위기일 거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들은 잠을 자지 않고 깨어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노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나 또는 길 어귀에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는 분명 다른 모습에 깨어 기다리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근심 가운데 깨어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것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깨어 기다리고 있다는 뜻과 다소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참으로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43절로 45절을 보죠.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니요? 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감람산 강론의 마지막 부분에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그것은 주님의 임하심과 또한 그때 취해야 할 자신의 종들의 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비유들을 쭉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24장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죠.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례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비유는 주님이 오늘날에 있을 사람들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자 주님이 더디 오시니 계속 적당하게 지내야겠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오시면 그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적용될 수 있는 대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존전에 서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오심에 비추어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존재에 비추어 말했다는 것을 주목을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오늘로부터 100년 후에나 또 1000년 후에 오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존전에 서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상을 받을지라도 자신의 삶의 보고서를 그분에게 보여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한 자라면 여러분은 심판받기 위해서 그곳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자신이 주님의 존전에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감람산 강론에서 크게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아까 제가 노루 사냥꾼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노루 사냥꾼이 노루가 자기 앞을 지나가기를 총을 겨누며 기다리던 그런 것. 또 한 사람이 마을 어귀에서 말이죠. 모퉁이에서 자기 아내를 기다리는 것. 또 한 아이가 아파요. 부부가 의사가 말해준 대로 이 아이가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잠을 자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보호하면서 기다리는 것. 조금 다른 어떤 의미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저는 남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깨닫고 주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고, 특별히 성경에 보면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깨어 기도해서 주의 거룩한 은혜에 우리 모두 다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도 여기에 예외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 두란노 컬러비전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320-0460번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